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창세기서 10장을 나누면서 이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함의 후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로 가보실까요?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함에겐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나안에게만 저주가 내리게 되는데 왜 다른 형제들에게는 저주가 내리지 않는지 사실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에게 그 여러 그 혈통들이 나오게 되는데 페니키아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의 아들 구스에게서는 아프리카 족속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함의 후예인 것이죠. 이제 구스의 한 아들에 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게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온 세상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이르기 위해서 시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 꼬마가 새총을 들고 밖에 나가서 새를 향해서 겨누자 옆에 있던 촌부가 여기 보게 이 어린 니므롯이 다 있네 아주 사냥을 잘하는 걸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가 새를 겨누고 있지 그 겨누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뭐 대단한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고 니므롯은 새를 잡기 위해서 새총을 겨누던 자도 또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던 자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아깟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니므롯은 신할 땅에 위치한 거대한 이들 도시의 건립자가 됩니다. 니므롯의 이야기는 세상 역사책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시슬롭이 쓴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니므롯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내용을 재차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그 책에서 우리는 니므롯이 바벨론을 건설하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홍수가 끝난 후 니므롯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국가를 이루어 스스로 그들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꾀했던 자입니다. 그는 무법한 자였으며 장차 말세에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거대한 문명이 함의 후예에게서 비롯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런 고대 역사를 무심코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함의 족속인 흑인들에 대한 인종학적인 연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새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흑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등하지가 않습니다. 흑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은 채 잊은 채 오랜 세월을 비참하게 살아왔죠. 이 지구상에 등장한 두 가지 거대한 문명이 모두 함의 후예인 흑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며 니므롯 역시 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저는 족보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그치고자 하고요. 벌써 2시간에 걸쳐서 나누게 되니까 말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성경에 적용하고 계시는 방법을 강조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구원에서 제외된 다른 자들의 계보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그들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린 이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계보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고 그들의 계보는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계보는 이후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언급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도래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족속들과는 안녕을 고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봅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10장은 매우 특이할 만한 장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과 이별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만 관계하시기 직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에게 사랑어린 고별 인사를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잠시 동안 떠나야만 한단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창조한 것은 나란다. 내가 너희들 모두의 미래를 정해놓았단다. 각 종족별로 번성하게 될 것이란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 등장하는 민족을 쭉 살펴보면 약 70종이 되거든요. 그들 가운데 14종은 야베색에서 나왔고 그들 가운데 30종은 함에게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흑인들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가져야 합니다. 유색인들에 대한 뭐 우리도 뭐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만 황인이니 뭐 이렇게 표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셈에게서 26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해서 70종족이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모든 종족들과 관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오늘날 백인들이 스스로를 높여 우월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에 흑인들이 스스로를 높여 우월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동안 셈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셈에게서 유래한 족속들을 한번 보시면 시리아인들, 리디아인들, 아르메니아인들, 또한 욕단에게 나온 아라비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민족들이 세계를 또 시대를 호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종족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했단 말씀이죠. 그 뒤를 이어서 세상을 선두지휘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백인들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함의 족속이고 누구는 셈의 족속이고 누구는 야벳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인종 간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누구도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통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장에 보면 이 민족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함의 후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은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쭉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서 함의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셈의 후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창세기 2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랬어요.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습니다. 저는 한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구절 가운데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는 요 표현을 아주 별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구의 대륙이동을 가리키는 거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어떤 엄청난 재난이 벌어져서 지구상의 대륙이 나뉘어졌다는 의미인데 애청자 여러분, 모세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것은 다음 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란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지 뭐 대륙이 나누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당시에 나뉘었던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상식에서 벗어난 말들을 하면 거기에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비록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이처럼 중요한 장이 있다는 사실을 심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계기로 인류 전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은 민족이와 같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계기로 한 번 더 폭넓은 지식을 갖기를 바라고 이번 장은 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가 보죠. 11장은 바벨탑 건설이 나오게 됩니다.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언어가 무엇인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였던 언어는 히브리어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은 뭐 이건 당연히 억측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이 잠잠해하는 부분에서 우리 역시도 잠잠해야 합니다. 당시 사용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간에 당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천국에서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언어보다 훨씬 월등한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훨씬 탁월한 문법과 문장을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2절로 가보실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는데 이 말씀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 뜻이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옮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곳이 어디냐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사이에 위치한 협곡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가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여기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이 당도한 지역은 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건설한 건축물의 재료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벽돌은 흔히 쓰이는 건축 자재이죠. 필요에 의해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기도 했던 것이죠. 4절을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미연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하고 있는 말에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미연하자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대목에서 우리라는 말이 연거포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탑의 건설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보여집니다. 바벨탑은 지굴라트 형식으로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사이 협곡에 가보면 여러 종류의 지굴라트 잔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는 한 지굴라트의 표현을 보면 그것은 벽돌로 아주 단단하게 쌓아졌는데 아래에서 위까지 나선형 모양으로 빙빙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후에 이곳에 화염을 토해내는 우상에게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바벨탑 이후에 건설된 이런 지구라트 표에서 우리는 바벨탑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건설된 당시 이 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간 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배도의 주동자가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거대 도시와 탑을 건설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니므롯이 거대한 고대의 제국을 휘둘렀던 장소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배도를 도모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니므롯은 자기의 야욕을 구취하고 그 사악한 야심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잔꾀를 고안해내는데 하나는 일종의 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해보고 통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수도를 만들어 그곳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백성들을 감시, 감찰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니므롯은 바벨론이라는 도성의 건축을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세워진 성은 세계 정복의 야욕을 불태우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 기지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에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성과 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니므롯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유발시켜 가혹하게 아주 학대를 했던 것이죠. 또 열광하게 했고 맹목적으로 칭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광분하게 해서 광신적으로 독재자를 추앙하는 군중처럼 몰아갔던 것이죠. 니므롯은 이를 위해 군중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동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기념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던 것이니까요. 과거 공산 소련에서 레닌의 무덤이 그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니므롯은 바벨론을 쌓아 그 바벨탑을 쌓아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성과대를 쌓자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란 제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는 야욕뿐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된 쉽고 명확한 명품 성경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